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월 17일이고요. 사도들의 행적 이제 여섯 번째 시간, 사도행전 11장, 12장. 거룩한 삶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 준비된다. 이런 제목으로 또 계속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9장에서 11장까지 사도행전 이 전체의 기록 목적을 잊지 않고 보는 그런 눈으로 살폈는데요. 9장에서 이제 이방인의 전도자가 될 이제 사울을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시키시면서 예수님의 그 제자였고 또 성령의 임재를 가장 먼저 체험했던 베드로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의 그 전통에 얽매여 살아오던 습관과 그 다음에 익숙한 고정관념을 깨어내기 위해서 이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날 수 있도록 그를 이제 요파에 이제 머물도록 하시는 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0장에서는 베드로나 또 고넬료나 각자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순종함으로 함께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넬료는 그로 인해 이제 성령을 체험하면서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와 만난 베드로와 또 그리고 이제 함께 갔던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역사로 단지 이제 유대인 뭐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영혼들을 그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11장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할례 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을 그렇게 만나고 교제한 이런 사실을 가지고 지금 새 언약의 성취의 첫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힐난, 그러니까 비난을 하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자기를 인도했는지 그 교회된 사람들에게 설명함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이 새 언약 공동체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고 또 성도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거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목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성령을 체험한 모든 성도들이 꿈꾸고 소망하며 간절히 간구해서 그렇게 벌어진 게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셔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 공동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교회가 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목적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를 계획하시고 세우신 분이 교회와 성도의 바른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그런 역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말하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그런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직접 이 교회를 세우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기록을 적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역사와 사건을 우리가 아는 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준 그 새 언약 공동체,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에 오늘 이 시간, 이런 일이 있고 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같은 목적, 같은 부르심에 따라서. 그래서 교회는 오랜 역사 전에 어떤 뭐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단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그 피와 또 성령의 임재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시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온전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였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알게 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부르심, 그러니까 사명을 온전히 잘 알지 못해서 여전히 그 이전에 그냥 살아왔던 종교 생활의 연장선처럼 살아오게 되고 그래서 놀라운 이 역사들을 경험하면서도 아 그런가 보다 이런 식의 태도에 멈추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사역을 통해 외치고 외쳐도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고 보여줘도 아직 그 옛 패러다임이 완전히 깨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저들이 살아왔던 전통과는 달리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몸된 교회에 온 세계 열방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신다.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걸 알았다면 이제 앞으로 이 열방을 향한 선교에 있어서 자신들이 이제 이방인들과는 어떻게 함께 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나가자 하고 이제 분명하게 이 교회의 하나됨과 이 사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역할 규명이 있어야 됐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11장 18절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설명한 것을 듣고 잠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행하심을 그들이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 말을 잃은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근데 이 깨달음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어떤 중요한 가치가 깨지는 그런 일을 겪었다면 좀 충격을 받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이 새언약 공동체 교회가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살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하고 그냥 감사하다 그러고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냥 확실한 결론 없이 아 그랬구나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만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피다 보면 이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지역에 가서 그 이방인들과 식사하며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할례 받은 유대인들 지체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의 그 식사 교제 자리를 그냥 황급히 피해버리는 그런 외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바람에 함께 있던 유대 사람들이나 또 심지어 바나바까지 그냥 그 베드로의 행동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그 후배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뭐 혼낸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 표적과 기사를 체험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전통적인 습관 가운데 살아온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도 쉽게 깨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이런 문제는 그때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계속해서 정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오늘날 많은 교회 속에서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단지 감격과 뭐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이지 그 어떤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어떤 체험으로만 치우치는 그런 일들이 자꾸 그런 현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저 표적, 기사를 체험하려고만 할 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전도자로서의 사명,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 부르시는 자리로 나오는 그런 일에는 깊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 살피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체험과 경험은 하지만 그런 현상을 통해 우리를 온 세계 열방을 향한 전도인으로 부르시는 그런 자리,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열방의 제사장의 자리로 가지 않고 오히려 그런 현장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 베드로를 힐난하고 그런 모습으로 결국은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좋은 교제 공동체, 우리만 축복받고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진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은혜를 받는 그것만 아니라도 우리 신앙에서 또는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성공과 실패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런 일을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태도를 우리가 배워가야 됩니다. 자, 현재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사도들의 사역이 있는 이 초대교회 초기의 이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지금 살피듯이 자세히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사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아직도 온전하게 정리된 게 없는, 그러니까 아직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세워지는 초기였기 때문에 사도들조차도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미흡한 것도 있고 오해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건 뭡니까? 초대교회의 이런 미숙함, 심지어 목사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겪어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깨닫고 계속 바른 길로, 바른 성장의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지금 이제 교회 속에서 함께 자라져가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때 목사가 됐든 리더가 됐든 우리보다 선배된 성도들의 완벽하지 못한 그런 삶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갖고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함께 실수하고 미흡해도 지금 이 모습처럼 계속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서로 나누고 배워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간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숙한 교회와 성도로서 자라가는 그런 성장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들은 이렇게 교회 속에서 함께 가까이 하고 서로 부딪히고 깎여가면서 바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면 바르게 성장할 수 없는 거죠.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가난 성도 이래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서도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뭐 코로나 사태로 영상으로만 만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데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만난다고 해도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지만 서로가 책임져주고 함께하며 우리가 가까이 살아가는 이 일들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서로 성경 지식이나 또 종교적 삶에 대한 정보만을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 서로 깎이고 다듬어져 가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어 가는 것, 그게 진정한 교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단지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냐, 뭐 영상으로 모이냐, 그건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명의식, 함께 세워가고 함께 하나 되기 위한 이 마음 속에서 우리는 함께 자라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속에 핍박과 환란과 혼란과 어지러움이 있어도 성도는 함께 교회로 모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부르신 사명 중심 공동체를 만들어서 전도하는 그런 공동체, 그렇게 순종하는 길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계속해서 19절. 그때 스데반이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7장, 8장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큰 핍박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큰 핍박이 시작됐는데 유대교들의 입장에서는 이 그리스도교, 이 복음을 멈추게 하고 퍼지지 않게 하려고 교회를 심하게 핍박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이 예루살렘에서 오히려 정체될 뻔했던 그 복음을 오히려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아가기에는 그런 폭발점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에서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디딤돌로 쓸 것인지 걸림돌이 될 것인지는 이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도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핍박과 환란은 우리가 복음대로 살 수 없게 하는 부정적인 에너지, 위기 같아 보이지만 오늘 이런 말씀의 역사를 볼 때는 오히려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할 긍정적인 도약의 기회가 되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행할 바는 바로 순종의 또 충성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사실 이 세상 모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끄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은 이 세상, 이 우주 속의 어떤 교회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교회는 지금 따로따로 찢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한 목적을 이루는 우리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주장하고 분리되려고 하기보다는 함께 한 목적,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일구는 일에 함께 동참하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어느 교회든 어느 지역에 있든 그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자라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가 지금 이방 지역 안디옥 교회를 갔는데 오히려 더 힘이 되고 성장한 것처럼 성도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전도자의 삶을 살고 부름받은 그 모습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구조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이 온 세상의 교회들이 정말 강건한 교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복잡한 구조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구를 채우거나 뭐 종교적인 경영을 잘 이루기 위한 그런 구조가 아니라 성도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바로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 중심적 구조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 모인 모든 성도가 그래서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성실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단순 구조, 그러니까 사명 중심 구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던 교회에서 호주에 있는 이 교회로 와도 우리는 모두가 바로 즉각적으로 주신 사명 앞에 한 팀이 되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죠. 그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이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본 성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뭐 텃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하나 되어서 결국 이들을 거듭나게 하는 그런 일에 집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한 거예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듯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우리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이 뭐예요? 참된 그리스도의 힘이다, 교회의 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이룬 바나바, 이 바나바를 성경은 착한 사람이었다 전하죠. 만약 성도들에게 착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빠져버리면 사실 성령 충만한 삶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모든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본 마음은 착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 그럼 착한 마음이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싱글 포커스. 그러니까 하나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서로를 믿어주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적에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한 목적만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방법에까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기 위해서 한 교회가 취하는 그 방법에 서로 구체적으로 힘을 모으는 거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채워가고 좋은 점이 있다면 잘 증폭시켜서 많은 열매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그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착한 마음,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그 사람들을 통해, 그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풍성한 열매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대부분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 분열이 있고 많이 힘든 게 뭡니까? 방법의 하나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도들은 누구나 한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목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성도라면 누구나 어느 교회에서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는 거. 거죠. 그러나 그것을 일구어가는 방법에 있어서는요, 각 나라와 각 지역과 각 교회, 그러니까 각자 독특한 방법을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온 세계를 끌어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래서 또 좀 많은 다양성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는 게 힘들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 국가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나라면서도 그리고 같은 민족의 부흥을 꿈꾼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달라서 뭐 여당, 야당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갈라지고 찢어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게 만약에 쉬운 거였다면 굳이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개입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고 또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 된다는 게 의외로 쉽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예수 믿으면 하나가 됐고 뭐 같은 교회를 다니면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줄다리기나 또 이 조정 경기 같은 걸 할 때 보십시오. 다 이기는 것이 하나 된 목적이지만 그냥 그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거나 또 전부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느낌을 따라 막 힘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록 한 팀이고 한 배에 앉아서 노를 젓고 있지만 한 공동체라고 말을 해도 어떡한 거예요? 절대로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교회가 가진 방법에까지 힘써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같아야 되지만 그 목적을 일구어가는 방법에 따라 뭐 각 교단이 존재하고 각 교회가 존재하고 그러는 거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이 사명을 일구어가고자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함께 약속한 이 구체적인 방법들을 성실하게 일구어가는 거. 이게 바로 성도의 기본 본분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2021년 이스라엘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서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잘 주의 깊게 듣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함께 일구어갈 것인가 같이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겁니다. 우리 각자 개인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부족해도 서로 함께 돕고자 하고 함께 한 공동체에서 약속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그리고 강한 그리스도의 향기,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족해도 그렇게 힘써 하나 되고자 하는 지체들을 보면 사실 그 공동체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성도라면요, 여러분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죠.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누구든 내가 사랑하면 되니까. 그러나 사랑을 받는 것은 남에게 받는 거잖아요. 내가 주체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정말 저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자기의 편의, 자기의 어떤 그 이 개인적인 어떤 그 이 개인이 추구하는 것보다 서로의 약속에 먼저 성실하고 또 능동적이고 좀 창의적으로 약속된 것 이상으로 서로 하려고 애쓰는 태도를 가지면 됩니다. 먼저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받는 사람이 되죠.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뭐 서로 비난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게으르고 무관심하다면 그 공동체는 안타깝게도 한 목적 안에 있다고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심하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욕구보다 하나님의 약속, 서로의 약속에 성실한 것, 이게 사랑받는 비결이죠. 한 공동체에서 서로의 약속을 기쁨으로 성실하게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먼저 해나간다면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앞서서 섬기고자 한다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건강한 공동체요? 성장하는 일들이 열매로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지켜주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창조적으로 배려하는 우리가 되어가십시다. 여러분 부부관계 안에서도 보십시오. 연애 때처럼 서로 먼저 챙겨주고 배려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결혼한 이 부부들도 만약에 그렇게 하면 지금도 사랑이 넘칩니다. 먼저 배려하고 먼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먼저 희생하려고 하면 사랑해 달라고 나를 좀 사랑해 달라고 백 번 천 번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랑받고 이쁨을 받는 그런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될 수 있죠. 근데 너나 잘하세요. 비난에 이렇게 봐야 그건 누워서 침뱉기와 같은 뿐입니다. 먼저 희생하고 먼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 우리가 먼저 섬기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속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속한 그 속한 공동체가 가진 그 목적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에까지 교회 안에서의 서로의 약속에 있어서까지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담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니까 바나바가 이제 동역자로서 회심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었던 그 사울을 불러다가 이제 사역을 해나갑니다. 여기서 사울이 등장하는데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시기로부터 따지면 여기 이제 11장이니까 비록 이제 두세 장 차이밖에 되지는 않지만 시간적으로는요 거의 한 13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변화된 후 사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정도 머물렀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 후에 바나바의 소개로 다메섹이나 예루살렘 교회로 왔지만 결국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고향인 다소에 가서 지금 10년을 그렇게 있었으니까 거의 13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안디옥 지역의 이 교회 성장도 순식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 순식간의 변화와 어떤 대박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성장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게 하셨죠. 또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그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쓰시기 위해서는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귀하게 쓰시기로 작정하실수록 거룩한 삶을 위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 준비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람은요 그런 고난 속에서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버섯은 6시간이면 자란다고 합니다. 호박은 저희가 심어봤더니 1, 2개월이면 자라더라고요. 그러나 참나무는 6년이 걸리고 건실한 참나무로 자태를 드러내려면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 안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순식간에 변신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딪히며 고난을 참고 이겨가는 그런 이 시간들이 흘러가야 건강한 성장이 뒤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건강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빛된 길을 걷는 사람을 세워가는 게 바로 교회인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다라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성장해 갈 때 바나바가 길리기야 이제 다소에 머물던 사울을 찾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와서 이제 함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바나바가 찾아간 이 다소는 이 안디옥에서 이제 북서쪽으로 한 13km 정도 떨어진 이 거리에 있는데 길리기야라는 이 도시 아주 중요한 도시죠. 사울의 고향이었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간 뚜렷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 혼자 이끌 수 없었고 또 목회 대상이 이방인이라는 점에서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이 사울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간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바나바의 본명이 요셉이라고 그랬었죠. 바나바스 이게 이제 지금 별명인데 바라는 건 아들을 말하는 거고 나바스 위로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별명이 이름처럼 불릴 만큼 사람을 잘 섬기던 사람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9장 27절에서 사울이 회심했던 그 초기에 그를 변호하고 격려하려고 했던 것 같이 사울을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자로 이제 등장시키는데 크게 공헌하고 또 이제 나중에 보면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이 마가 요한도 끝까지 믿고 챙겨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이 이제 회심한 후 13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서야 본격적인 사역의 현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고향 그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을 때도 분명히 복음 전파하는 일에 굉장히 나름대로 애를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그래서 자신의 인생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가 심한 고난을 당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어쩌면 이 다소에서 복음을 전하다 생긴 그런 일들도 포함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전개는 그래서 안디옥의 교회가 이방인 복음 전파의 주역이 되는 교회가 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구약의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때 당시 신약은 적혀지지도 않았을 그럴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그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할 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뭡니까? 바로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성경은 구약뿐이었죠. 근데 뭐 사실 뭐 구약의 정경화는 AD 90년 정도에 그 얌니아 회의에서 확정된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율법서나 선지서 이런 것들은 이 당시 당연히 그냥 성경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신약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근거로의 성경은 이 구약을 말하는 거고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인정하는 근거로 바로 이 구약의 성경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고 애썼던 게 뭡니까? 바로 이 구약의 역사라는 거죠. 이 구약의 성경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거에 대한 이 역사적인 성경적 근거들을 가지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도 구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사실 신약을 바르게 이해하기 힘들고 오해할 가능성이 많죠. 성경은 단막극이 아니라 창조로부터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다가 승천하시고 왜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또 보내시는지 이 구약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결단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순식간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대한 계속적인 바른 가르침이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하고 그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장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구약의 창세기의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그 하나님과 사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지 바르고 꾸준하게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죠. 성도들은 성경을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기 그 역사까지 바르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인 여러분의 첫 번째 도리인 거예요. 이 말씀으로부터 모든 사역이 시작되는 거고 이 말씀으로부터 모든 성도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그 목적을 알고 부르심을 알고 그래서 무엇보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스스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걷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27절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기서 지금 글라우디오는 AD 41년에서 5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그 유명한 네로 황제 바로 전 황제, 그러니까 네로의 양 아버지로 유대인들을 그 로마에서 추방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이 시기에 이제 큰 흉년이 들었었습니다. 만약 사도행전이 연대기적인 순서로 철저히 그렇게 기록이 됐다면 이 본 구절에 그때는 AD 44년이 넘지 않았겠죠. AD 44년경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는데 자, 그 기사는 이제 다음 장 12장에 언급되는 것을 봐서 여기서의 흉년은 AD 44년경 이전 어느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뭐 온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있었던 극심한 그 흉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걸 봐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 사실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구약에서나 언급되는 선지자가 여기서 등장하느냐 하면 이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는 건데 지금은 성경 66권이 확정되어지면서 이제는 계시가 다 완성됐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이런 직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적 사역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는 이 예언자 선지자들의 사역이 어떤 거였어요? 그 시대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르게 세우는 게 선지자의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서 말하는 선지자적 사역이란 뭡니까? 교회나 성도 또 사회가 잘못되어 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다. 그 보통 선지자 사역을 해서 우리가 말씀 사역이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적 사역은 있을 수 있지만 무슨 자기가 뭐 계시를 직접 받는다는 식의 어떤 구약 선지자와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예언자 학교니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자꾸 무슨 새로운 계시가 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전부 성경은 보지도 않고 마치 무슨 점치는 것 같이 미신적이고 신비스러운 그런 사람 그런 일에게만 매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이 성경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교회라는 곳은 이건 마귀가 장난치기 가장 좋은 미아리 점집처럼 무당집처럼 돼서 신비적 운동이니 뭐 예언자 학교니 하는 진리를 혼란케 하는 하나님이신 분명한 말씀을 혼란케 하는 그런 일에 빠져서 교회를 완전히 미신 집단에 빠뜨리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29절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일반 도시와 또 다른 종교 도시였고 그러니까 일반 도시와 같지 않은 그런 종교 도시였고 정치 도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유대교회에서 완전히 이 사회적으로 왕따가 돼서 이 경제생활조차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자원하는 사람들이 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함께 공존하는 유무상통하는 그런 공존을 해왔는데 거기 이제 흉년까지 드니까 이건 뭐 한도 끝도 없이 이거는 책임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전도를 위해서 가는 지역마다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섬기려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12장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월절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유대 땅을 다스리는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의 후예라는 거 우리가 이것은 이미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 배웠죠. 그래서 헤롯 가문은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서든 이 유대인 이 땅을 자기들이 통치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뭐 예루살렘 성전도 아주 크게 지어주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본문의 헤롯은 그런 일을 시작한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어서 자신의 이 정치적 입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해친 겁니다. 그때 이제 야고보 사도가 죽은 거거든요.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걸 보면서 초대교회의 이제 최고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이제 잡아들인 겁니다.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 이 기간만 지나면 이제 바로 죽이려고 옥에 가다놓고 뭐 예전에도 한번 이 베드로가 한번 잡혔다가 그냥 천사가 풀어주는 바람에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번에는 두 군인 옆에다 세워놓고 이 수갑까지 채워가지고 같이 잡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는 이렇게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어떤 이 원하는 것을 들어줌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세상의 욕심에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막 순교하고 죽는 일들이 지금도 우리 세계 곳곳에 비일비재한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놓고 철통같이 지키게 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또 풀어내십니다. 이번엔 더 옆에 사람 둘을 세워놓고 같이 묶어놓는 애도 풀어내시는 거예요. 자, 근데 좀 지금 우리가 읽어가면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아니, 야고보는 그렇게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는데 베드로는 또 왜 감옥에 갇혀있는데도 그렇게 철통 같은 경계를 하고 있는데도 천사를 보내서 풀어내실까? 그러면 뭐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죽게 하고 왜 그럴까요? 사실 그건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함부로 왜 그럴까라는 것보다도 그런 걸 단정하기보다도 그러다 보면 큰 실수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우리의 행할 바가 무언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교한다라는 말과 뭘 증거한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 마르티오라고 해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증거하는 순교의 힘, 이 증거하는 힘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순교자의 증언, 자기의 목숨을 주고 증거하는 이 사람의 말에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순교해버리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교하는 분은 순교함으로써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고 또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어서 순교자가 전했던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났을 때 거기서 다 순교하고 죽는 게 아니라 다 도망치는 것 같았으나 그들은 도망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전도자가 되고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순교 같은 걸 봐도 순교는 그래서 어떤 능력이나 어떤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게 돼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따라 부지런히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그런 일어나는 일이 순교죠. 누가 죽으러 가겠습니까? 전하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던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만나고 그 말씀을 알아서 사명을 알아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진심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걷다가 우리를 순교의 길로 인도하든 선교의 길로 인도하든 어떤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른다 해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걷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베드로도 또한 이를 위해 기도하던 이 지체들도 모두 이 사실을 모를 정도로 성령께서 또 주도적으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사람들이 무슨 부리는 종처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시는 사역이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순종의 길에 서야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순교든 선교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전지전능 또 무소부재한 차원에서 보다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래서 거기까지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면 성경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의도를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순종의 길이 우리의 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로 걷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장 끝에는 헤롯 아그리빠 왕이
벌레에 의해서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연설을 들으면서 그가 아마 그 많은 사람들에서 이제 그 이 무슨 이 왕으로서 무슨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거는 뭐 사람들이 뭐 인간의 음성이 아니라 뭐 신의 음성이다 막 추켜 세울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영광을 다 자기가 가로챔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몇 구절을 통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비록 세상의 주권은 무슨 로마에게 있고 또 에돔 족속의 헤롯 왕에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주도하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구출 그리고 이제 헤롯 아그리빠의 죽음의 소식까지 그래서 12장 전체가 이제 보여주는 이 내용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얼핏 보면 힘과 권세를 가진 이 세계의 강력한 왕들이나 나라나 무슨 돈을 쥐고 있는 경제가들이나 또는 뭐 성도들의 무슨 열심히 있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주도하시는 것인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역사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 로마가 등장하기까지 이 세계 열강이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나라를 부르셨고 각 왕들을 세우셨고 그 시대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이런 주도하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고 느끼는 오늘의 세상의 주인이 돈과 권세와 문화인 것 같아도 그것은 육신으로 보이는 불순종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일 뿐이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와 약속한 대로 이끄시고 그 길을 신실하게 걸으시며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역사에서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순종하며 나오는 자들만 온전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영원한 그 생명의 나라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죠. 자, 12장에서는 성령의 강림을 통해 새 언약을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온 열방으로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파하시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죽음의 궁지에 몰린 베드로를 직접 살려내시면서까지 확실하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 공동체요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직접적으로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또한 이 교회가 온전하게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직접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으로 이 교회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한 몸이 된 이 교회가 그렇게 그냥 종교 놀이처럼 왔다 갔다 할 공간이 아니다. 너무 소중하고 너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귀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동역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직접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인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주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된 여러분과 저, 성도인 여러분과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의 뜻을 따라 그 말씀대로 이 교회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함부로 자기의 터, 자기의 어떤 그 이를 자랑하는 공간으로 만드셔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충분히 당신의 뜻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통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이제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다시 완전히 파괴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진심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는 이제 점점 더 로마라는 나라 깊숙이 전파되어져 갑니다. 사탄은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거룩한 이 복음의 소식은 그 박해와 학대로 말미암아 오히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완전히 어떤 불꽃이 됐죠. 불똥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렇게 복음이 바울에 이제 의해서 그렇게 부름받은 바울에 의해서 로마의 심장까지 전파되어 가는 과정, 그러니까 바울의 이제 전도 사역을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잠시 우리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십시다. 예, 우리 눈에는 역사가 마치 강대국이나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리고 사실 자유지를 가진 존재들이 선택한 결과에 따라 지금 역사가 꼬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역사는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그런 것들만 끝까지 남게 될 겁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에 이르기까지, 로마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역사는 당대의 위대한 왕들의 능력을 뭐 전하고 있는지 몰라도 성경은 그 왕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등장하고 사라져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 또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꺼내지는 것도 사람들의 열심이나 연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진행되고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 아그리빠도 마치 세계의 무슨 해결사처럼 무슨 추앙받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이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따라 걷게 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자들만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기록된 이 하나님의 심정,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계속되는 세대 속에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성경을 주신 이 이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겠습니까? 어느 것이 진짜인지도 모르는 꿈이나 무슨 환상이나 계시보다 하나님의 이 진심이 담긴,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처럼 정말 성도에게 축복된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말씀 주심을 우리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실하게, 그리고 다루고 우리가 빠르게 좀 알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나는 한 공동체, 뭐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회사든 그곳에서 목적만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 목적을 주시고 모인,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방법에까지 헌신되어 있는가 좀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부족한 것들을 세워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늘 불평과 불만을 토하고 태업을 벌이고 그러고 있진 않은가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며 함께 좀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전하기보다 핑계와 변명으로 내 스스로를 막고 있는 불순종과 게으른 태도를 회개하며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과 삶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샘물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십시다. 영원토록 변치 않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그래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바르고 빠르게 주의 말씀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가 한 공동체에 있으면서 함께 약속한 이 방법에까지 하나 되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공동체의 한 목적뿐 아니라 약속된 방법에 있어서까지 함께 성실히 일구어가는 순종의 삶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나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거기에 감사드리고 표적과 기적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내가 먼저 서는 그런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진리를 전하려기보다 핑계와 변명으로 내 스스로를 막고 있는 불순종과 게으른 태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과 삶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샘물과 같은 그런 하나님 기쁨과 믿음의 삶 살기 원합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이 성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실하게 성실하게 바르고 빠르게 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부르신 그 길,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멜번시티 교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일고 가는 하나님 그 이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됨에 있어서 게을렀고 나태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그런 관계가 하나님 강제적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어떤 표적과 뭐 기적을 통해 순식간에 변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믿음대로 걸어가는 그런 길에서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의 길, 하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